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순조로운 군 통수권의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마지막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권 교체 기간 우리는 중단 없는 바통인계, 즉 연속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합참의장과 전투지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재임 중 여러분이 뛰어난 자문과 봉사를 해준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그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 외교 인사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안보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군이 법률적 가치와 문민정부에 대한 존중, 부대 운영의 민주적 관행 등을 옹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 수감자 4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적어도 19명의 수감자들을 해외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송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모 수감자 이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자문관 규모를 두 배인 450명으로 늘렸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 담당 미군 대변인은 추가되는 자문관들이 신속한 작전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지상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술에 여전히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차기 미국 정부에 미중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과 중국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우려에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통화는 미국을 경유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해외 순방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에 2조 5천 위안, 미화 3,6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1,3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청은 특히 풍력과 수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능력이 2020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로코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오보 마을 인근 지역에서 연료 차량들을 호송하다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성명에서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격범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권적 방어 조치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 방어 조치로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개발이 미국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과속화됐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영자문 전문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이 2017년 지구촌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을 9번째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한중국 대사를 불러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일 한국의 제1야당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한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날로 높아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자위권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 방어 조치로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도 4일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사드 배치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계획대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5일 오전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한류스타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이른바 한알령 등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만 향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는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거홍 대사 입장 전달을 시작으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이미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측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알령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보복성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중관계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 탄핵 위기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 상황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지연 또는 철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여론전과 심리전 등을 강도 높게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중 양국이 당분간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보단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개발이 미국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가속화됐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 출처를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반응을 보인 문제 사설은 4일자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에 실렸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합동 군사훈련 등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공격적 행동이 북한의 핵 개발을 부채질했다는 내용입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맹 차원의 그런 결정은 계속되는 북한의 호전적 행동,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역량 개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e came to this alliance decision because of North Korea's continued belligerence and its ongoing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and WMD capabilities despite multiple
북한의 행동은 동맹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며 미국은 충돌을 막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역량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사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돕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트위터 글에 대한 반발로 게재됐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의 그런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all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독특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발표했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모든 것이 이행에 달렸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ill demonstrate global consensus in imposing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transactions.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 영내 평화와 안전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strongly believe that North Korea's activities ar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homeland, our allies, and the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
특히 북한이 예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제재 조치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김정은 정권의 평판과 자금 출처를 겨냥해 끊임없이 제재 압박을 주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북한이 2017년 지구촌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가능성이 이유였는데요.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 그룹은 3일 발표한 2017년 지구촌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을 9번째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큰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대립하면서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외부 개입을 줄이며 고립주의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외부 도전에 과잉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등 10개 위험 요소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9번째 위험 요소로 지적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미중 관계와 한미 관계도 세부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중 관계에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충돌할 경우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가 타이완과 무역 문제 같은 미중 간 현안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한 관계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 중도 좌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면서 그럴 경우 일부 현안에서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한국 정권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2015년에 일본과 맺은 위안부 관련 협의를 백지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심각한 위험이 아니었지만 새해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라시아 그룹 보고서는 북한 외 위험 요소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약화, 각국의 개혁 추진 정책, 중동 상황, 경제 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각국 중앙은행, 기업 정책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첨단 산업업계, 불안한 터키, 그리고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꼽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태평양 사령부가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 병력과 직원 38만 명, 미국 서부에서 인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전투 사령부. 미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1일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 자료에서 지난 1947년 1월 1일 창설 이후 미군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통합 전투사령부로 지구 표면의 52%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우론 미국 영화의 심장부인 서부 할리우드에서 인도 영화의 중심지인 발리우드까지 종으론 북극에서 남극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예하 태평양 함대는 5개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해 전함 200척, 군용기 1,100대, 14만 명의 병력과 민간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태평양사령부는 군단 규모의 2개 원정군에 8만 6천 명의 요원과 군용기 640대, 공군 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직원 4만 6천 명, 군용기 420대가 있습니다. 또 육군사령부는 병력과 직원 10만 6천 명, 군용기 300대, 일본과 한국, 알래스카 등지에 5척의 특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200명의 특수작전 요원들이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배치 중인 11개 최신 무기 체계와 능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We enjoy today asymmetric advantages over any other nation in the Pacific.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래형 레일건을 장착한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 최신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 B-2 스피어릿 스텔스 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신 수중 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 미국 해군 전투작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경보기 E-2 F-35 스텔스 전투기, 최신 연안전투함, 항공모함, 그리고 괌에 이어 한국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까지 영내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강의 비대칭 우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주말특급 구축함의 척당 건조비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재원을 이런 첨단 무기 개발과 배치에 계속 투입 중이라고 해리스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중심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이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미국 의회 청문회와 민간 토론회 연설 때마다 북한보다 더 위험한 위협은 자신에게 없다며 준비태세 강화와 미, 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enefits of our 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are crystal clear.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격퇴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가 처음 실시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태평양 사령부는 담당 지역에 36개 나라 3,200개의 언어가 있고 이 가운데 안보 동맹과 핵 보유를 선언한 나라가 각각 5개 나라, 세계 인구의 61%,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절반이 집중돼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중차대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영내 우방과 동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과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대북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 경제는 지난해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석탄 수출 상한제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북한 내 광업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업은 북한의 다른 산업과 달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업은 북한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발전용과 산업용 등으로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 이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산기 처음 오면 어떻게 해서 갈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탈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물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은 설비와 원부자재의 수입 위축으로 이어져 북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7억 달러가 모자라면 군수품을 사야 된다. 식량을 산다든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 사오니까 일단 북한 내부 생산성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거고.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외화 수익 감소에 따라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얼마나 만회할지 여부입니다.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의 이유진 박사입니다.
그 하반기 같은 경우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원천을 고민을 하겠지만 그 당장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8억 달러 보충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와서부터 제재의 영향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수출 품목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반기 무역 규모 증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 테이쿄 대학의 이찬우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밀수를 비롯해 수산물과 의류 임가공 수출, 해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4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300일 가까이 지속된 속도전의 후유증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 산업 전반에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수익 감소의 역량에다 속도전의 후유증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량 부문의 경우 지난해 곡물 생산이 소폭 증대함에 따라 올해 곡물 수급 상황은 전년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81만 톤으로 전년보다 7%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곡물 소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이 비공식 무역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북 제재 여파로 곡물의 시장 가격 측면에서 불안정 요인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튜트 동부가 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수급 감소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북한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곡물을 비롯한 물가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8, 9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다 제재의 영향으로 시장의 쌀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곡물만 놓고 보면은 이제 공급의 개선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북한의 그 곡물 가격 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다. 전반적인 그 외환 수급에서는 나쁘게 작용하고 그게 북한의 전반적인 물가를 갖다 끌어올리고 또 북한 그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곡물을 포함한 물가 불안정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전략 부문인 에너지의 경우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석탄 부분은 석탄의 수출량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석탄량이. 그러니까 2017년에도 전력난은 계속되겠지만은 2016년보다 뭐더 크게 아주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온 한 해외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 지난 4, 5년간 반복할 때마다 경험했던 정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큼 평양의 전력 사정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올해 하반기 이후 대북 제재 역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북한 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한국국책연구기관은 앞으로 북한 간부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육성 신년사에서 인민을 위하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자책성 발언을 했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은 김 위원장의 이런 자아비판이 향후 대대적인 숙청과 물갈이를 동반하는 정풍운동을 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7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이 이례적인 자아비판을 통해 당과 정, 군 내부에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예고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수령 스스로가 자아비판하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당정군의 이 간부들은 그보다 더한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북한 체제의 잘못된 상황이나 경제 실패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한에서는 이런 정풍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한 결별을 강조한 대목도 그동안의 부진한 실적을 기성관료들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세대교체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또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무리한 동원체제로 인한 민심 동요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령의 무오류성 원칙에 반하는 파격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 핵 개발 집착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북한 사회, 특히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자비판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사회 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자책하면서 일꾼들과 관리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 제재 압박 속에서도 견뎌 나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김 위원장이 민생 차원에서 뚜렷한 업적이 없었던 데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써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 개발 말고는 북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 개선이나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의 솔직한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처럼 진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안정화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이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시케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북한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2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4,468톤으로 1996년 이후 20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2002년엔 37만 톤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 톤 수준에 머물다 2008년 13만 6천 톤, 2010년 5만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10만여 톤, 2012년 8만 4천여 톤, 2014년 2만 7천여 톤, 2015년 2만 4,60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4년 6월 자금난을 이유로 대북지원 사업의 규모를 30% 줄이고 수혜자도 24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로 조정했습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소아병동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들에게 영양 강화 식품과 영양 과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케벼 대변인은 매달 북한 9개도 60개 시군 내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7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말에 영양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심각한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년 새해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한국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최고 등급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에도 한국 상당수 지역에서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기 상태가 나빠진 것은 중국발 오염물질이 겨울철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남하해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삼성을 비롯해 중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모그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북부지방을 강타한 스모그가 확산되면서 2일 오전 9시 중국 내 26개 도시에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변 62개 도시에서는 다음 단계인 주황색과 황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스모그가 1일과 2일 사이 다소 약해졌지만 3일과 4일 다시 강한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 삼성의 랴오닝성 잉커우,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지린성 바이청 등지에서 2일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계절 가운데 겨울철에 한반도의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겨울철에 연료로 석탄과 목탄을 많이 쓰는 것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절 특성상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점도 이유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는 봄철 황사로 이어집니다. 중국과 몽골의 지표면이 건조해지고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사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또다시 함께 묻어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먼지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창문은 가급적 열지 않는 것이 좋고 실내에 물을 뿌린 뒤 걸레로 물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심할 때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 기관지를 보호하고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섭취해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번 주 북한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1일 예보입니다.
기온은 전반적 지방에서 오늘보다 높아져 날씨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평양, 신의주, 개성, 함흥, 청진 등 북한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를 유지하고 1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인도가요. 최근 2주 동안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3차례나 시험 발사했는데요.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핵보유국의 군비 강화 경쟁 상황 들여보겠습니다. 네.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그동안 두 나라의 정책이고 또 앞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백악관과 상원에서는요,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예.
핵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지금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 모두 아시아의 인구 대국이면서 핵 보유국인데요. 지금 군비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인도였는데요.
예.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23일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아그니 5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아그니라는 말은 불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인도 말인데요.
예.
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5,000km를 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인도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그 사거리가 긴데요. 이 인도 언론 매체들은 이 아그니 5 시험 발사 직후에 중국 동북부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그니5는 지난 26일에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튿날 27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화 대변인이 지적한 안보리 결의는요, 18년 전에 인도와 또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군비 경쟁이 가열될 당시에 채택된 결의 1172호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든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 인도 외교부는요, 우리의 방어 능력 개선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도는 모든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인도 정부가 뭐 아그니 5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 성능으로 봤을 때 실제 중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를 지도에 표시하면은요,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이 아그니 5가 닿을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인도 당국이 아그니5를 곧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여섯 번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예, 중국이 이런 인도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 조치에 나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에요, 네팔과 사상 첫 번째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네팔은 인도가 국경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인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2월 31일 이 신형 ICBM인 둥펑 41이 발사 차량에 실려 기동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요.
예.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이 사거리 13,000km에 달하는 둥펑 41이 이 중국을 겨냥한 인도의 바람을 물거품으로 만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서 아그니 5 사거리가 5,000km라고 했는데
네.
이 지금 중국 그건 둥펑 41은 13,000이니까 두 배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지난 2일이요, 아그니 4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아그니 4는 이 사거리가 4,000km로 좀 짧지만 첨단 기능을 갖췄는데요.
예.
발사 후에 적의 교란 행위로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도 다시 수정해서 원래 목표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았습니다. 발사 초기에 요격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인도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중국이 대응한 내용을 보면은요, 인도와 경쟁 관계인 이웃나라 파키스탄을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파키스탄 역시 핵 보유국인데요.
네.
자, 이렇게 두 나라의 군비 경쟁에 대해서 미국의 CNN 방송이 핵 보유국인 두 나라의 군비 경쟁은 전쟁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로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오늘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는데요. 통화 내용을 보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지켜온 유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앞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면서 국가 이익과 주권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는 입장을 케리 장관에게 전한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케리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사항으로 남을 거라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두 나라 사이의 현안으로 이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194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본토 정부하고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이 나뉘어 있는데요. 양측이 정통성 경쟁을 벌이다가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중국 본토에서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외교 대전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일국 이체제의 정치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게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오는 22일이 되면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의 대중국 외교 정책 관례를 깨고 타이완에 접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초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대해서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근 말에 의하면은 이 중앙정보국 CIA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CIA 본부의 인원을 줄이고
예.
해외 현장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을 축소하고 정치화되는 걸 차단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보기관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과거 이 국가정보국을 축소하거나 개편하려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는요. 지난 2010년에 국가정보국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기밀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법안으로 상정되진 못했습니다.
예.
이 당국자들은요, 정보기관의 경우 대테러와 핵 확산 금지, 방첩 활동 등 국가의 핵심 안보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국 DNI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한때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DNI는 어떤 기관입니까?
2004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중앙정보국 CIA를 포함해서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 지휘하는데요. 국가정보국장 아래 한 11만 명의 직원이 있고 산하기관들의 예산이 총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 그 제임스 클래퍼 중앙정보국 국장은 사임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보기관이 어떻게든 개편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근거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죠. 이 트위터에 이 정보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이 러시아 해킹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미 정보당국이 이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보기관이 정치화됐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지금 트위터 글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또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사이트죠. 위킬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선지와 관련돼서 올린 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줄리언 어선지가 최근 미국의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서 어산지는 14살짜리가 존 포데스타를 해킹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부주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어산지는 이 러시아가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포데스타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본부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예.
위키리크스가 포데스타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의 이메일을 입수해 폭로하면서 이 러시아 해킹 논란이 시작됐었죠.
예. 그러니까 어산지가 러시아의 해킹설, 러시아의 배후설을 일축한 건데 이걸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공화당의 폴 라이원 하원 의장까지 나서서 이 어산지를 비판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산지 편을 들게 되니까 미 정보 당국 쪽에서는 좀 당혹스러워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러시아 해킹과 관련돼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또 그 대선 개입 해킹 의혹에 대해서 정보기관 전에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기밀 보고서를 정보 당국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예.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에 관여한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같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예. 지금 또 상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고 있네요.
예. 상원 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하고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등으로부터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예.
상원 외교위원회도 데니 톨러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담당관 그리고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 담당 차관보 등이 증언으로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7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4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4도가 되겠습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1도, 휘천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도 역시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기온 7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3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4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4도. 그리고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북한은 해상의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이 동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도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은 오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일본의 최신의 고성능 조기 경보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군수업체 노스록 그루먼사의 E-2D 고성능 호크아이를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미군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고성능 군 항공기와 군함들을 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파견 계획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된 것이지만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의문 제기와 맞물려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E-2D 호크아이는 일본 서부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구체적인 항공기 파견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 개 비행편대의 경우 통상 12에서 24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순조로운 군 통수권의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마지막 군수 내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권 교체 기간 우리는 중단 없는 바통인 게 즉 연속성이 이뤄져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합참의장과 전투지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재임 중 여러분이 뛰어난 자문과 봉사를 해준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그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 외교 인사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안보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군이 법률적 가치와 문민 당국에 대한 존중, 부대 운영의 민주적 관행 등을 옹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자문관 규모를 두 배인 450명으로 늘렸습니다. 모술 탈환작전 담당 미군 대변인은 추가되는 자문관들이 신속한 작전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지상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차기 미국 정부에 미중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과 중국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우려에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통화는 미국을 경유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해외 순방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에 2조 5천 위안, 미화 3,6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1,3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청은 특히 풍력과 수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능력이 2020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로코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부 오보 마을 인근 지역에서 연료 차량들을 호송하다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성명에서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격범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